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을 우리가 길게 이렇게 읽었는데요. 8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성벽 건축을 한 이후에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져와서 백성들이 같이 읽고 읽는 것으로 다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해를 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지 않았던 것들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절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이 곧바로 순종했던 절기가 어떤 절기였어요?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 그러니까 광야에서 장막 생활했던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들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그 율법을 공부해서 율법의 내용이 뭔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것과 정말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얘기다라는 거예요.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비로소 그들이 정말로 말씀에 순종해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켰어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예, 절기 지키고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 났더니 9장으로 넘어오면서 이틀이 지나고 그 백성들이 다 모여서 지금 9장 1절에 보니까 갑자기 뭐를 해요? 금식합니다. 금식.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이렇게 쓰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또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8장에서는 말씀을 읽었어요. 읽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감동도 받았어요. 그렇죠? 읽고 깨닫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9장에 넘어오면서 그들에게 정말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나요? 회개와 변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회개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누구의 죄를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누구로부터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내려져 온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온 거예요. 지금 누구 때부터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요? 여호수아 때부터 절기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던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던 탁월한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의 후계자로.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뭘 안 지켰어요? 절기를 안 지켰어요.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무슨 교육이 잘 안 됐다? 신앙 교육이, 말씀 교육이 잘 안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말씀이 없으니까 범죄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원인과 죄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들과 그런 모든 것을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주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 요새 일본이 욕먹는 게 뭐예요?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잖아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조상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과거의 삶, 이거 그냥 욕하고 끝나면 안 되고 내 죄로 알고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생긴 내 삶의 많은 영역들을 함께 회개하는 거예요. 특별히 문화적인 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정말 참 많은 어떤 문화적인 죄들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잘라내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뭘 했냐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만 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만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방인과 이방 문화에 대한 절교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견해들이 달라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있을 때 도대체 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때 우리가 에스라서를 공부하다 보면 제사장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했었던 큰 범죄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서를 요새 우리가 보잖아요. 새벽에 매일 성경 보는 분들은 거기에 보면 이방 여인에 대한 음녀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기록 가운데 많아요. 단순하게 개인적인 어떤 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그걸 좀더 확대해서 적용을 시키다 보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범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이방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게 왕의 뭐예요? 후궁, 뭐빈 이런 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들이 고향에서 섬겼던 신 가져와서 섬기는데 그거 그 나인들이 그거 막을 수 있겠어요? 그거 못 막죠. 결국은 솔로몬 때 뭐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각 가나안 땅의 우상 모든 우상의 종교 집합소가 솔로몬 성전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가 솔로몬 때부터 사실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방 여인 그랬을 때는 그냥 단순한 여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우상 숭배와 직결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토착 신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구장에 있는 이방의 것들을 절교했다 그럴 때 이제 에스라서 10장에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다 내어쫓고 자식들도 내어쫓은 것으로 같이 연결선상에서 보는 견해도 있고 또한 이방 사람들과 동화돼서 자연스럽게 살면서 친분관계를 맺고 또 경제행위를 하고 이런 부분들 또 자연스럽게 그냥 이방 문화들을 접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것들 이런 걸 통틀어서 저는 그냥 이걸 통틀어서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행위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는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끊어내는 일들 이런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 있게 됐다라는 거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끊어내고 나서 그들에게 있어서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왜 이방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그냥 살았던 익숙했던 문화, 이걸 왜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랬을 때 있다라는 거예요. 답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아, 이분이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요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이해를 그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지금 쭉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 4절부터 시작해서 몇 절까지? 한 30절 넘게까지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쭉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26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데까지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또 27절부터 시작해서 쭉 한 3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들이 쭉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글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랬을 때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냥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단답형의 답이 아니라 역사의 이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쭉 해서 지지난 주일날 두 번에 걸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날을 기억하고 연대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거가 이 느헤미야 9장으로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쭉 그 노래의 이야기들,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뒤늦게라도 돌아와서 말씀을 대하면서 그 하나님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직 주는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6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7절에서 아브라함, 옛적에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다음에 9절부터는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이야기, 그들에게 법을 주신 이야기,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굶주리지 않게 도우시고 그랬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16절에 보니까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자꾸 보면 용서하신다. 그는 은혜로우시다. 긍휼히 여기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와 풍부가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이 사실 느헤미야 10장 9장 21절에서 한 절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뭐 없게 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결핍함이 없게 하셨어요.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요.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그냥 이 한 단어가 우리들이 이렇게 볼 때는 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나 보다 그러지만 광야 40년을 살면서 안 굶어 죽고 옷이 헤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 굶어 죽지 않고 더운 데서 타 죽지 않고 밤에 얼어 죽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그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200만 명이 그랬어요. 근데 왜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범죄해서 죽었지 뭐 굶어 죽었거나 목말라서 죽었다든지 뭐 이래서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민 생활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민 오셔서들 여러분 사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들고 피곤하시고 오늘도 고단하게 일하다가들 교회 오셨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은. 은퇴하신 분들도 그냥 열심히 일하셔서 그냥 은퇴하시고 그리고 은퇴했더니 연금은 세금 떼고 뭐 소셜시큐리티 해서 나중에 살 줄 알았더니 주는 거가 많지 않아 갖고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주면서 죽도록 일은 시키는 이 시스템 속에서 살다가 은퇴하신 분들도 보면 참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그냥 살만 했어요. 그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봐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유학생들도 그랬잖아요. 유학 가서 처음엔 그냥 힘들고 어디 가서 밥 한번 주면 가서 그냥 그 어디 주는지 찾아가서 먹고 싼 거 찾고 그러다가 지금은 또 잡도 잡고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유학생 시절에 공고함을 잊어버리고 늘 아쉽다 그러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느헤미야 9장을 읽어야 돼요. 느헤미야 9장을 읽으면서 내가 그 유학생 초기 시절에는 이렇게 곤고하게 살았는데 코스코 책상 놓고 살고 그냥 2차 저차 그냥 가리지 않고 살고 감사함으로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사가 잃어버려졌어요. 오히려 그때는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 학교가 다였는데 지금은 살만 하니까 놀러도 다녀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교회 다닐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망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놀러 다니지를 못하고 교회 가는 게 은혜예요, 오히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게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냥 교회 한두 번 빠지고 다른 거 저런 거 해도 되는 걸로 늘 생각하고 산다고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했구나. 우리 조상들이 그러다가 망했구나. 우리 조상들이 그러다가 곤고함을 당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다가 한 번 두 번 가벼이 여기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거역하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한두 번 할 때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방의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잡혀가게 하시는 거예요. 포로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 때는 이렇게 곤고하지 않았는데 그때 그 예배가 그립고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고 그리고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29절에 보면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에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님도 여전하세요. 우리도 여전히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참 관계가 참 그래. 그래서 31절에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들어도 안타까워하시고 그냥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려고 어려움 가운데 그냥 이렇게 내어버려 두셨을 때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고생하는데 어느 부모가 그거 보고 마음 편하겠어요. 잘못했어요. 집 나가겠대요. 그래 너 나가서 고생 한번 해봐. 근데 진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그거 보고 그 자식 잘됐다 쌤통이다 이러는 부모 있겠어요? 그런 마음 들면 부모 아니에요. 말로는 그럴 수 있어요. 저놈의 자식 고생 좀 해서 철 좀 놔야 돼. 그런데 속은요 정말로 피눈물이 나는 게 부모죠.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좀 나를 다시 찾고 돌아오기를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바라보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지금 그 회복의 근거가 보면 그 힘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고 뭐를 읽었다고요? 말씀을 읽었거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른 아침에 저희 그 딸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랑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참 잘 다녔던 친구래요. 근데 그 친구의 고민이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가 체험이 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너무 힘들다고 그런 친구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봐라. 성경을 혹시 읽나? 성경을 읽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정확하게 드러내신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체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상한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거의 안 만나 주신다고 하면 틀림이 없어요. 왜요? 이미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예가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거의 99% 이상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보고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려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찾던 데서 못 만나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과정을 보면 시작이 말씀이었어요. 말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무슨 꿈에서 만난 하나님, 뭐 신비하게 느낌을 주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저랑 무슨 상담을 하다가 어떤 분이 그냥 이런 농담을 사실 하면 안 되는 목사 그랬어요. 내가 정색을.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 얘기를. 응?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상한 소리, 신비한 체험, 신비한 경험 이런 데 자꾸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미혹되고 빼앗기고 그렇게 자꾸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렇게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하는 것들이 뭡니까? 기적주의예요. 신비주의예요.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 하려고 그러고 뭐 자꾸 뭐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였어요. 율법을 대할 때였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되고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시작이 있어요. 읽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읽으세요. 정말로 잘 읽으세요. 매일 조금씩 읽으세요. 정말로 내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아주 굉장한 이렇게 절대적인 마음을 갖고 반드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읽으세요. 양식이다. 양식이다. 하루에 성경을 안 읽으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읽으세요.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즐거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죠. 이렇게 말씀을 대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큰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있어요. 이게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은 비밀스러움이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성경 66권을 다 잘 알지를 사실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열심히 보고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그게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기도해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의 책들을 참고도 하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면 정말 붙잡고 씨름을 하고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지면요.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참 기뻐요.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막 나누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은혜를 목사도 받고 성도들도 받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면 이 변화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느헤미야 때 같은 그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오냐면 제일 먼저는 자신들을 돌아보게 돼요. 어떤 내적 회개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즐거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각에 새로운 변화들이 오면 회개가 일어나요. 지금 보면 느헤미야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면서 8장에서는 막 울었다가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말씀 깨닫고 막 울다가 또 울지 말아라 성에는 울지 말아라 했더니 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그 기쁜 절기 싹 끝난 다음에 다시 이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깨닫고 금식하고 그게 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개인적 내적 변화들이 와요. 그런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적 변화로만 끝나지 않고 외적 변화가 일어나요. 깨닫는 회개 플러스 삶의 결단적 회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러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런 쉽지 않은 결단들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부정직했던 거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미워했던 거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했던 것 성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더 열심히 헌신하지 못했던 것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결단들이 일어난 게 온전한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아주 아름다운 열매들이죠. 근데 우린 대부분 보면 어디서 끝나냐면 저 다섯 개 중에서 한 3번쯤에서 끝나고 좀 더 나가면 4번까지 나가는 것 같아요. 5번까지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정말로 이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패역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막 그러셔서 결국은 이 그 이방 땅에 포로 잡혔다가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참 애쓰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가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에 신실하신 거예요.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살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없으면 우린 사실 여전히 패역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교만하고요. 여전히 못됐고요. 나만 잘난 줄 알고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늘 그렇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아나무인하듯이.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으면 겸손하게 되고요. 교만할 수가 없고요. 그 은혜 앞에 감사하게 되고요.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늘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까. 진실한 내적 돌아봄에 대한 고민과 그로 인한 외적 결단에 의한 회개와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수요예배 드리시는 분들만이라도 우리 저 마지막 변화의 단계까지 정말로 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겠어요. 변화를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 거겠어요. 내가 변화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들의 변화되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잖아요.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해가 가지 않는 그 큰 사랑 이런 거 같이 한번 늘 마음에 담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